출애굽기 7장부터 오늘 시작이죠. 7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우선 읽고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심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이었고 아론은 83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로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예, 지금까지 이제 그 출애굽기 6장까지 저희가 배웠는데 출애굽기 6장을 뭐 다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우선 이 모세를 불러서 이제 백성들을 구원을 하는데 그런데 모세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시간에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죠. 그러나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로 하여금 그런 걸 배우게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그걸 먼저 배워야죠. 우리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구원하고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이제 보냅니다. 이제는 하나님 방법대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전까지는 좀 모세가 자기 방법을 쓰려는 모습을 우리가 봤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이제 7장서부터 10개의 그 재앙이 내려지고 하나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되는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정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출애굽기를 배우면서 최고로 중요하게 배우는 것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시는 그 일에 즉 구원을 이루는 그 일은 인간이 못하지만 그러나 그 구원을 이루신 그 현실에 참여되고 그 이루심에서 그 구원의 이루심을 증거하게끔 그런 일에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여시킨다는 거죠. 사실 교회는 그거를 올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설교는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목사들이 설교하는 거는 뭐냐? 그 예수님이 하신 설교를 지금 하는 거지 저희가 새로운 설교를 하면 이단입니다. 새로운 설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지도 않은 것을 설교하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는 예수님이 그 완전하게 다 이루신 그 설교에 참여가 되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도 하지 않은 새로운 설교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백성들을 이제 천국으로 모으는 이 일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많죠. 그 마태복음 28장 지상명령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 가지죠. 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자를 삼고 그 다음에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리켜 지키게 하라.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너희와 함께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같이 한다. 그러면 잘 이해를 하세요. 우리 보고 땅끝까지 가라 그러셨는데 하나님이 뭐래요? 그렇게 땅끝까지 갈 때 누가 같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땅끝까지 보내는데 그 땅끝까지 보내면서 예수님이 가시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땅끝까지. 여러분과 제가 땅끝까지 가서 뭐해요? 예수님이 안 가시면. 우리가 그걸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이 같이 안 가시면 그럼 저희가 땅끝까지 가면 뭐해요? 뭘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참 인간들이 교만합니다. 자기가 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자랑이 나오죠. 자기가 어쨌고 저쨌고 아주 기독교하고는 정반대되는 쪽에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가겠다 이겁니다. 그렇게 내가 가서 지금 내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일에 너희들을 참여시키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저희는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왜? 능력도 없고 정말 값어치도 없는 그런 인간을 이런 귀한 일에 써주시니까 참여를 시키시니까 즉 모세가 지금 깨달아야 됐는데 이제 이 정도면 좀 깨달은 거죠. 이제 많이 배웠잖아요. 모세가 지금까지 즉 하나님이 지금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예요. 이제 애굽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모세가 참여되는 거예요. 모세를 쓰시는 거지 모세가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백성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왜 잘 이해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능력이 있대요. 아니,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용한대요.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자기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와, 이것처럼. 그래서 뭐 목사님들이 그런 소리예요.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능력을 세우라는, 능력을 싸라는 거죠. 저는 이런 소리 듣고 자라났어요. 왜? 하나님이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능력을 쌓아야죠. 그런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은요, 지금 전 세계에 자기 백성, 선택된 백성을 구하는데 이 의자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 능력이 있는 자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의자가 갑자기 막 설교를 하기 시작해갖고 전 세계로 날아다니면서 설교를 해서 구원 못 하세요?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용한대요. 와, 정말. 이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정말 교만 중에 교만입니다. 이제 모세가 배웠죠. 내가 못하는구나. 이제 모세가 보내집니다. 사실 제가 그 여러분한테 읽어드리기 좋아하는 구절이 있잖아요. 하긴 사실 너무 많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구절들이. 그러나 한번 뭐 다 아시고 진짜 지겹게 들으신 거지만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지금 모세도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러분과 저도 부르심을 받았는데 형제가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세상에서 지금 굉장한 사람으로 생각되면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은 사람인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나게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와,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자기 자랑. 세상은 뭐예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네, 교회에 자랑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요. 대단하대요, 지가.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한대요. 답답한 소리죠. 정말 답답한 소리입니다. 이제 모세가 보내집니다. 6장 30절에 모세가 그러죠.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까. 그쵸, 아직도 모세는 배우긴 많이 배웠는데 지가 입이 둔한 거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지금? 자기가 입이 둔하면 하나님이 못 쓰세요? 그자 모든 포인트가 자기한테 가 있습니다. 물론 모세는 좀 처음에는 좀 이렇게 요즘 세상 말로 하면 좀 튕기는 모습이었죠. 왜? 자기가 40년 전에 한번 백성을 구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뭐 하나님이 뭐 알아주지도 않으시면서 이제 80년이 이렇게 40년이 더 지나서 80살이 됐을 때 이제 나타나셔서 뭐 구원하자 그러니까 좀 기분이 그랬죠, 모세가. 어쨌든 이에 하나님께서 이제 7장 오늘 읽는 7장 1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하나님이 되게 하였은즉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이제 하나님을 대표하는 겁니다. 예, 목사는 예배 때만 지금 이럴 때는 여러분한테 뭐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대표한다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 때는 하나님께서 안수를 주어서 자기를 대표하게 하십니다.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런 거가 여러분이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하고 별 다를 게 없어요, 다른 때는. 저도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대표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러나 여러분도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요. 그러나 예배 때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배 때 목사가 설교를 할 때는 지금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참 이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설교에서 최고의 최고의 걸림돌이, 최고의 설교를 망치는 것이 뭐냐? 설교자입니다. 왜? 설교자가 죄인이거든요. 이 죄인의 감정이 들어가고 이 죄인의 그 죄악적인 것들이 섞이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왜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 근데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어저께 밤에도 우리 공부 좀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하나님 그 나라에 하나님 하시는 일에 인간을 참여케 하는 것이 이게 복음이에요. 이 자체가. 즉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으로 그걸 보여주시죠. 인간과 하나님이 관계를 맺고 인간이 하나님 세계에 이제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죄인을 쓰셔서 죄인을 세우시고 쓰셔서 하나님을 대표하여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완전하게 설교한다는 건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셔서 백성들이 정말 은혜를, 그 말씀 때문에 은혜를 받게끔 하십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죠. 어디 설교 시간에 세상 얘기가 나오고, 뭐, 경제가 어떻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누구 체험담이 나오고, 누구 간증이 나오고, 왜 이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천국에서도 그런 소리 하고 계세요? 물론 100%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래도 어느 정도로 좀 초점을 그렇게 맞추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려고. 근데 그런 개념이 없나 봐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대표하고 지금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그런 개념이 없나 봐요. 말씀 읽어놓고는 이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딴소리만 하니까. 그것도 뭐 성경적인 소리면 괜찮은데 세상 얘기만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들어보세요. 저는 그래서 항상 어디 가면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들어보고 이게 우리 아버지가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인가? 들어보면 이거 아버지 음성이 아니에요. 왜? 우리 아버지가 왜 이런 소리를 하겠어요, 저한테? 여러분도 그렇게 판단하세요. 성경 공부 때는 좀 다릅니다. 왜? 이건 지금 설교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 공부 때도 말씀을 가르쳐야죠. 딴 거 가르치면 안 되죠. 그러나 공식적인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런 모습은 설교 때하고 성경 공부 때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죠. 여러분이 이런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설교에 가면은 아니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지금 예배에 참석했는데 하나님 음성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가 들리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즉 여기서 이렇게 모세가 보내지는 그래서 모세가 나는 말재주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합니다. 저는 그래서 참 재밌어요. 요즘 신학교를 가게 되면요. 아주 우라통이 터져요. 이게 신학교가 성경을 가르치는 신학교가 이제 거의 없습니다. 즉 제가 다니는 신학교는 아주 그 제가 다녔던 신학교는 구식이라 갖고 그 신학교 그 클래스들 이름 그 반을 택하잖아요. 거기 택하면은 그 신학교의 그 반 이름들이 무슨 이사야서 아니면 모세오경 이랬어요. 요즘은 어떤 반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힘 있는 무슨 당회를 구성할 수 있는가? 이 반의 제목이 이래요. 한번 가보세요. 아주 우라통 터집니다. 말씀을 전하라고 대신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생각하세요. 저 목사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뭘 증거하라고 부름을 받은 겁니까? 하나님을. 그러면 여러분의 행동이나 여러분의 말이나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수준에서 나와야 되는 거.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목사만이 그런 게 아니죠. 그렇게 보내진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하세요. 모세는 하나님을 대표하여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1절 하반부부터 2절에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아론도 함께 보내집니다. 모세의 대언자로 보내집니다. 아론과 모세의 관계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배우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언하는 거죠. 여기서 아론이 모세를 대언하듯이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대언하는 거죠. 네. 모세가 또 이해를 해야 돼요. 모세의 엄청난 재능을 발휘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면서 그래 너는 재능도 많고 너는 능력도 많으니 이제 가서 그 재능과 능력을 발휘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아시겠어요? 이거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재능이 있는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면 그 교회는 망합니다. 장사 잘하면 그 장사 잘하는 방법으로 교회를 지도하려고 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아론과 모세의 관계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서부터 5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앞으로 애굽 땅에 내려질 열 개의 재앙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왕은 계속해서 백성을 내어 보내는 것을 거절할 거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바로가 지금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계속 거절을 할 것이어서 그래서 계속 재앙이 오게 되는데 그렇게 바로가 거절하고 거절하고 거절하여 바로가 힘이 있고 그렇게 거절하는 바로를 어쩔 줄 모르는 약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계속 거절하여 계속 재앙이 10개가 완전히 다 찰 때까지 오게 됨으로써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만큼 더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바로 왕, 지금 자기는 자신을 하나님으로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 참 하나님인지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성경에서 구원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은 즉 하나님께서 오실 때는 항상 두 가지 일이 일어나요. 백성들은 구원을 받고 세상은 심판을 받습니다. 항상 같이 일어납니다. 즉 이스라엘만 애굽 땅에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애굽이 망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도 그저 믿는 사람만 천국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망해야 됩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예요. 노아 백성,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는 것은 또 뭐예요? 세상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항상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애굽 땅에 지금 재앙이 내려지는 거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시면 애굽은 망하고 이스라엘은 구원되고. 물론 구약이기 때문에 예표 수준이에요. 구약이기 때문에 세상적이에요. 참 구원이 아니죠. 아니 애굽에서 구원돼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왜 참 구원이에요? 그거는 예표 수준의 구원이에요. 참 구원은 세상에서 나와 천국으로 옮겨지는 게 참 구원입니다. 그런 참구원, 즉 예수님이 이루시는 참구원을 구약에서도 지금 이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서 예표 수준으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즉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어떠한 구원을 이루고 있는 그 원리를 구약에서도 벌써 보여주는데 예표 수준으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구약의 구원은 참구원이 아닙니다. 왜? 저희 애굽에서 다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다 천국 갔어요? 아니에요. 왜? 출애굽기 계속 읽으면 홍해를 건너고 다 했는데도 믿질 않아요. 그게 사실 남자만 60만 명이 나왔다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남자만, 성인만. 그러면 남자 성인이 60만 명이면 여자도 한 60만 명. 거기다 애들까지 하면 60만 명. 아주 작게 잡아서 그렇죠. 그러면 200만 명이 나온 거예요. 나올 때 20살 위의 사람들. 그 중에 딱 두 명만 들어갑니다. 다 죽어버립니다. 광야에서. 무슨 모습이에요? 믿질 않아요. 즉, 지금 이렇게 구원을 하시는 게 이게 예표 수준이라는 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참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서 참 구원의 모습을 배우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어떤 구원을 이룰 건가 구약 수준에서 배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상적인 복 받는 것도 예표 수준이에요. 다 예표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세상적으로 복 받는 것도 이제 천국 복을 받는 그 예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누가 하나님인지 이제 정확하게 드러나게 될 텐데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죠.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바로의 노예에서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기서 바로 왕과 애굽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왕은 사탄을 상징하고 애굽은 이 세상을 또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 현실을 지금 예표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예.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는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는 가짜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는 무슨 자유냐? 사탄에게서부터도 자유고 하나님에게서부터도 자유입니다. 그게 세상이 말하는 자유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이제 사탄의 노예였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자유예요. 즉, 사탄에게서부터 자유하다 이 말이에요. 죄에서부터 자유하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부터 자유하다 이 말이지 성경에서 자유가 하나님에게서부터도 자유한 건 아니에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 노예라는 것이 또 세상 학교에서 우리가 자라났기 때문에 무조건 나쁜 걸로 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민주주의라 뭐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그런 미국에서 자란 사람들은 더 그렇죠. 노예 그러면 아예 나쁜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죄에 빠져 있는 인간들 수준에서 노예는 나쁜 거예요, 사실. 그러나 성경이 말할 때는 노예라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주인이 좋으면 노예의 삶은 좋은 삶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이거 착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나라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게 기분이 나쁘면 그럼 천국 갈 필요 없어요. 오히려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 되게끔 기도하는 겁니다. 그 참 천국 시민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게 천국 시민의 참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이 구약에서 지금 예표 수준에서 바로 왕의 노예였다가 이제 하나님의 종들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이거를 잘 이해하죠. 그러면은 계속 그 로마서 6장을 또 몇 구절 더 읽어드리면 20절부터 22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보세요. 너희가 죄의 노예가 되었을 때는,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즉, 죄에서 해방됐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는. 우리 저 기독교인들은 좀 기독교인이란지, 나 뭐, 어떻게, 뭐,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이상해요. 죄에서 구원받고, 사탄에서 구원받고, 지옥에 안 간 거는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마음대로 각본을 써요, 그냥. 예. 구원이 그런 거죠. 이제 하나님이 구원해 줬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답답하죠.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사는 겁니다. 네. 출애굽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 모세와 아론이 이제 6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예. 이제 하나님을 순종합니다. 이때 모세가 80세고 아론이 83세. 이제 7장 14절부터 10개의 재앙이 내려지며 하나님과 바로왕의 그 전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그 전쟁,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16장 끝내면서 아마겟돈 전쟁을 우리가 봤죠. 그 아마겟돈 전쟁의 프리뷰죠. 즉 구약에서 예표 수준에서 지금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 그 현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14절서부터 이제 10개 재앙이 나오는데 오늘 읽은 거에서는 8절부터 13절에 짧은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보는 내용의 주 내용인데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출애굽 사건 전체의 모습을 보게 되고 있죠. 바로 구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왕은 참으로 그 당시 강한 왕이었습니다. 애굽은 참으로 그 당시 강한 나라였어요. 그 강한 나라를 다스리는 바로 왕은 그 나라에서 하나님으로 대우받고 있었죠.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으로 간주되었죠. 애굽은 정말 정말 많은 신을 섬겼습니다. 그 신들의 힘을 가진 그 사람이 바로 왕이라 이렇게 사람들이 믿고 있었죠. 그 많은 신들 중 특히 두 가지 신이 제일 강한 것으로 인정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코브라, 뱀. 뱀의 신입니다. 뱀으로 상징되는 신이고 다른 신은 독수리, 독수리로 상징되는. 그래서 하나는 남쪽 애굽, 다른 신은 북쪽 애굽을 지키는 것으로 믿어졌었습니다. 이 두 신은 애굽의 힘의 상징이었단 말입니다. 바로왕 자신도 뱀으로 상징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29장 3절에 보면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기기를 내 이 강을 내 것이와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지금 에스겔서에서 말하죠. 이 바로왕이 큰 악어인데 이게 자기의 강이고 자기가 만들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거라. 근데 거기에 나오는 그 큰 악어라고 번역된 거 있잖아요. 그게. 이게 이제 한국말로 번역이 됐는데 에스겔서에는 악어라고 번역된 바로 그 히브리어 단어가 여기에서 번역되는 뱀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인데 이상하게도 에스겔서에는 한국말로 악어라고 번역이 되고 지금 이 7장에서는 뱀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같은 단어입니다. 그쵸? 용이라고 번역된 데도 있어요. 같은 단어가.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8절부터 저희가 보겠습니다. 9절, 10절.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떨기나무 사건 때도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요.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되고 꼬리를 잡자 다시 지팡이가 되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탄을 상징하는 바로왕을 지배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았죠. 그래서 그 뱀에 딱 잡고는 지팡이로 변하는 것이 이제 바로 하나님이 지금 모세한테 가리키는 게 이제 네가 바로왕을 주장하겠다 이런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으로 그때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본문에서도 아론이 같이 행합니다.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그런데 11절, 12절 상반부에 보면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애굽 술객들도 자신들의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되었다. 아론이 여기서 행한 것은 분명 기적입니다. 아론은 그냥 지팡이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던졌습니다. 그러나 애굽 술객들은 11절에 보면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술법을 쓴다. 요즘 말로 하면 마술이죠. 마술은 뭐냐? 매직. 그건 뭐냐? 눈속임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이 신학자들이 풀어놓은 것이 있는데 뭐 그런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어떤 뱀은 그 머리 뒤를 딱 이렇게 잡으면은 지팡이 같이 팡팡해진다는 뭐 그런 뱀이 있대요, 진짜. 모르겠어요.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뭐 그런 거를 썼다든지. 어쨌든 분명히 눈속이면 눈속입니다. 왜? 여기 보면 그들의 술법을 사용하여 그와 같이 행했다. 여러분과 제가 뭐 많이 본 내용이에요. 왜? 지금 그 요즘 교회도 지금 이런 그 뭐야 이 표적을 굉장히 사랑하고 하는데 가짜 표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죠. 너희들이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보여줄 표적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가 3일 동안 지금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처럼 인자도 3일 동안 죽었다가 살아난다. 즉 여러분이 표적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무슨 뭘 더 바라세요? 예수님이 그랬는데 이것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근데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바래요. 표적을 사모해요. 표적을 사모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라고 나왔어요? 고린도 전서 1장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하고 이방인들은 지혜를 원하는데 우리가 전할 것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밖에 없다. 왜 자꾸 다른 걸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뭐 이상한 짓들을 해가면서 뭐 하나님의 능력이니 어쩌니. 아니 십자가 그리고 부활해서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 능력이 어디 있어요? 벌써 엄청난 표적을 보고 뭐 자꾸 이 구질구질한 걸 원하세요 도대체? 저거 갖고 안 돼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 갖고는 안 됩니까? 뭐 구질구질한 이상한 짓들을 해야 됩니까? 꼭? 지금 기적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 마술사들이 하는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흉내내는 것이지 눈속임입니다. 왜? 사탄이 기적을 행할 수 있으면 그러면 큰일입니다. 사탄이 기적을 행할 수 있으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사탄이 보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런 사람이면 우리 다 지금 쏟고 있는 겁니다. 기적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사탄은 눈속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항상 뭐라 그래요? 거짓의 아버지. 미혹하는 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미난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 여기 성도님들하고 제가 많이 보는데. 그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렇게 거짓 그 선지자가 와서 표적을 행하는데 그런 표적은 또 어떤가라고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2장 9절에 보면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거기도 거짓 기적이라고 나오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 시간을 많이 쓸 필요는 없는데 여기도 하나님이 그 술법으로 술법을 썼다 이 말이에요. 눈속임 그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2절 하반부에 보면 재밌는 일이 일어나요.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립니다. 이게 무슨 모습이냐 이거예요. 이게 오늘의 중점입니다. 오늘 보고 있는 구절에. 뱀이 뱀을 삼켜버립니다. 하박국 1장 13절 하반부에 어찌하여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삼킨다는 이 단어가 지금 그 하박국 1장에 보면은 악인이 의인을 삼킨다. 거기에서 무슨 뭘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을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었죠. 즉 지금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한테 불평하는 건 그거 아니에요. 바벨론이 와서 이제 멸망을 시키는데, 아니,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 것을 가만 놔두시냐고. 불평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박국은 참, 제가 옛날에 한 15번에 걸쳐서 한번 하박국 설교한 적 있죠. 그 불만. 아니, 왜 의인이 악인들한테 당하냐. 불평을 하잖아요.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은 뭘 봐야 돼요? 십자가를 봐야죠. 십자가를 보고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아니, 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왜 저렇게 심판을 받는 거예요? 왜? 왜요? 그 내용이에요, 지금. 불평이 어디 있어요? 제대로만 이해하면. 우리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아니,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이러십니까? 그럼 예수님은 뭘 잘못했길래 죽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소리를 할수 있죠. 내가 정말 뭘 잘못했길래 이럽니까? 그런데 정말로 그런 소리를 할수 있는 사람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입을 다물고 계시는데, 그런 소리 할수 없는 주제들에 우리는 하나님께, 아니,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러냐고 이런 소리가 나와요. 희한하죠?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시면, 여러분이 정말 받아야 될 심판보다 더한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로 고생을 하셔도 정말 여러분이 받아야 될 마지막 심판의 그 수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평할 게 없어요. 아니, 그리고 이제 복음을 이해하면 그렇게 고난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거라 그러면 이제는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해야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 어려운 시험이 오게 되면 불같은 시험이 오게 되면 기뻐하라. 오히려 기뻐해야죠. 왜? 예수님 고난에 참여되는 영광을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뱀이 다른 뱀을 삼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걸 삼키는 것으로 표현했듯이 본문에서도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멸망시키는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와 백성들이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하는 내용 중에 12절에서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멸망시키는 것을 또 삼키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바로의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바로 왕의 힘의 상징이죠. 그러나 아론의 완전 지배 아래에 있음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볼 10개의 재앙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지배 아래에 있는 바로 왕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방법을 지금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이런 원리들을 배워야 이제 나의 삶의 원리로서 적용을 할수 있는 것이죠. 그 원리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탄이 있는 곳에 오셔서 사탄의 홈그라운드에서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바로왕의 힘의 상징인 뱀. 벌써부터 뱀으로 그 자기들의 신을 상징하면서 바로 왕이 그런 신이라 바로 그 뱀으로 바로 왕을 물리치시는 모습인데 바로 왕그 자신의 힘의 상징 바로 그것으로 자신이 망합니다. 뒤집어집니다. 본문에서 보여지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시는데 죄로 물든 세상, 즉 사탄의 홈그라운드에서 인간으로 오셔서 힘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고난의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탄과 전쟁을 하시는데 사탄의 힘의 최고의 그 표, 죽음, 바로 왕의 힘의 상징 그 뱀, 뱀을 물리치되 뱀으로 하시듯이 죽음을 물리치되 죽음 그 자체로 그 죽음을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 죽음에서 부활하여 죽음을 죽이십니다. 죽임을 삼켜버리십니다. 즉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는 그 모습은 죽음으로 이기신다니까요.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죽음을 죽이시는 모습이 보이세요? 바로 그 일 하고 계십니다. 죽음을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이 이제 그 백성들을 공격을 못하게. 왜? 멸망됐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완전히 지금 뱀이 뱀을 물어 그 뱀을 물리치는 삼켜버리는 그 모습을 잘 이해를 하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부터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가 바로 왕의 지팡이를 먹는 걸 보시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기시는 것을 보시면서 이제 그 죽음이 삼킨 바 되어 이제 여러분한테 그 죽음은 아무 효력도 없단 말입니다. 이제 죽음은 예수님에 의하여 삼킨 바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무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그래서 죽음도 유익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죽음도 유익하니라. 에,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는 것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에서 빨리 죽고 싶다 그러죠. 정말 자기가 진실로 원하는 거는 지금이라도 당장 예수님 곁에 가고 싶다.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한테 맡겨주신 일들, 즉 그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는 것이, 조금 더 오래 거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그래서 그 두 욕망 사이에서 자기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모습이 빌립보서 1장에 나오죠. 여러분도 그거 아니에요. 당장 죽어서 예수님한테 가면 좋죠. 여기 세상에 미련이 있어요, 여러분? 뭐가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이 지금 여러분을 그 천국으로 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가 붙잡고 있는지 아세요? 그 죽음의 두려움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죽기가 두려운 거예요. 엄청난 두려움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이제 해방을 하신 거 아니에요? 두려움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그 죽음을 죽이셨어요. 삼켜버리셨어요. 그러나 그 죽음의 두려움이 없으려면 단 한 가지 방법.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아니고는 두려울 수밖에 없죠. 왜? 예수님이 아니면 죽음은 심판입니다. 예수님이면 죽음이 더 이상 심판이 아니라 죽음도 유익하니라. 오히려 유익한 거가 됐죠. 즉 예수님이 어떻게 바꿔놓은 거예요? 지금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여러분과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사망이 삼킨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죽음을 삼킨 바 되었다. 부활로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죄, 우리의 불의 다 삼킨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뱀이 삼킨 바, 즉 십자가를 보시고 부활을 보셔서 그 죽음이 삼킨 바 된 것을 보시면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봐야 되는 것은 뭐냐? 여러분과 저를 거스리는 모든 것, 여러분과 저를 대적하는 모든 것, 여러분의 저와 추악함, 여러분과 저의 모자람, 여러분과 저의 더러움, 여러분과 저의 창피한 것, 여러분과 저의 위선, 여러분과 저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이 다 삼킨 바 되었단 말입니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은 삼킨 바 되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죄와 사탄과 이 세상이 다 삼킨 바 되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보시면서 이 현실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옛사람, 이 세상 죄 다 같이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여러분도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이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죠. 즉 그 십자가에서 다 죽었는데 예수님의 부활로 이제 모든 것이 삼킨 바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런 게 아니면은 나중에 예수님 올 때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저희가. 사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지금 창피한 게 한두 개가 아니죠. 보통 창피한 게 아닙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나서 창피해서 어떻게 하면 그 창피한 걸 가려보려고 자기네 마음대로 나뭇잎을 가지고는 그 창피한 걸 좀 가려보려고 그랬지. 근데 안 돼갖고 가려놓고선도 지네 마음대로 가려놓고선도 창피하니까 숨어버리죠. 안 됩니다. 안 가려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지금부터 뭐 아무리 자선사업을 하고 뭐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안 가려집니다. 오직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피로 씻어지고 예수님의 의로 입혀져야 가려집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지금 나의 그런 모든 창피함과 나의 모든 그 더럽고 추악함과 그 모든 죄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 지금 완전히 죽어버리는 것을 지금 그걸 보셔야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새롭게 이제 새로운 새 사람으로 다시 창조된 거라 이 말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 아담은 죄를 지어서 죽음에 삼킨 바가 되었는데 둘째 아담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죽음을 삼킨 바 되신 거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완전히 다 끝나는 거죠. 이제 바로 왕은 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 우리가 이 10개의 재앙을 하나하나씩 보게 되는데, 여러분은 벌써 이 재앙의 모습을 무슨 의미인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왜?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7개 인의 재앙, 7개 나팔의 재앙, 7개 대접의 재앙 다 봤잖아요, 벌써. 마찬가지죠. 그런 내용이죠. 세상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난과 핍박, 여러분의 외로움, 여러분의 그 힘든, 어떻게 생각을 해도 풀리지 않는 그런 모든 어려움과 힘든 일들, 이제 다 끝납니다. 삼킨 바 되었단 말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데, 그러나 그 죽음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죽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세상이 인정 못하는 방법으로 하십니다. 세상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이 인정해주면, 그러면 이제 걱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 얼마나 엄청나게 기쁜 이런 복음이냐. 여러분이 지금 구약을 통해서 예표 수준으로 보지만은 그러나 진리를 지금 배우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죠. 무슨 뭐 병이 걸렸던 게 그게 낫고, 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게 조금 괜찮아지고, 이래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병이 나도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조금 이제 잘 살게 돼도 그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러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문제는 벌써 해결이 됐습니다. 보세요, 이제 죽어보세요. 해결됐나 안 됐나. 제가 거짓말하는 거 한번 보세요. 이제 죽어보세요. 죽어보면, 오, 정말 다 해결됐네. 정말이네. 하나도 문제가 없네. 예? 즉, 예수님께서 사신 그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끝나는 건데,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산 그 삶의 끝이 죽음이에요. 그러나 이제 죽음이 아니지만, 그렇지만 겉으로 눈에 보이게는 지금 이 세상 수준에서는 죽어야 그 맡겨준 삶을 다 끝내는 겁니다. 그렇게 끝내면서 모든 것이 다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이걸 왜 원하겠어요? 아니, 여기서 죽지 않고 잘 되면서 해결이 돼야지 지금 죽으면서 해결이 되는 걸 왜 원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패시미스틱하게 죽어서 해결된다 이런 말을 할 때는 뭐 죽을 때까지 기다려서 겨우 해결된다 이런 게 아니죠. 벌써 다 죽어서 어떻게 된 그 현실이, 어떻게 될 그 현실이 지금 나의 영적 현실인 것을 믿고 사는 거죠. 벌써 이루어졌어요. 벌써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 해결이 된 걸로 사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는 그럼 해결이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자존심을 가지세요. 해결이 안 돼 있어요, 세상적으로. 그러나 해결이 된 걸로 사는 거예요. 참 엄청나게 무식한 소리죠. 네. 그러나 진리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보여줘야 됩니다. 해결이 됐습니다. 삼킨 바 됐어요. 벌써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걸 믿고 사는 겁니다. 왜? 현실이니까. 지금 영적, 천국적 현실이니까. 이 세상적인 모든 것이 다 삼킨 바 되온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삼킨 바 된 것에 미련을 갖고 사지 마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사시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 이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애굽으로 다시 돌리면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에요. 세상으로 다시 돌아보게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이상해요. 세상만 바라보며 사는 인간들도 출애굽기 읽으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 이 병신들 왜 이래 이거? 하나님이 지금 구원해 놨는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대. 뭐 그때 뭐 가마솥 옆에서 뭐 고기 국물이라도 마시면 어쩌고 저쩌고 이따위 소리하고 지금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대. 그런 걸 읽으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이 바보들, 바보들. 그러면서 지도 똑같이 살아요.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요. 가나안 땅은 안 보고 천국은 안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지도 똑같 지금 더하죠 지금. 그러면서 또 읽으면은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그건 나 참 이상하대요. 이해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는 아니라 이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다 삼킨 바 됐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과 저는 벌써 세상에서 나왔어요. 나왔어요. 모르시겠어요, 지금? 세상에 살지만 벌써 영적으로는 세상에서 나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벌써. 그 현실에 맞게 살아야죠. 아직도 애굽에 있는 것 같이 살면 어떡합니까?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제 10개 재앙이 내려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여러분의 현실에 나왔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만 보고 가야죠.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다시 돌아갑니까? 어떻게 세상에서 나왔는데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요? 어떻게? 그게 성경에 뭐라 그래요, 그런 인간을? 개가 토한 것으로 다시 돌아간다. 개가 토해놓고 좀 있다 보니까 또 배가 고파. 근데 그 토한 걸 먹으러 가는 거. 그렇게 성경이 설명하잖아요. 베드로가. 아니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개 토한 거 다시 먹는 그런 개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애굽을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아니 영적으로는 벌써 가나안 땅에 도달했습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 저희도 함께합니다. 이제 저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벌써 저희에게 이루어진 그 천국의 현실에 맞는 삶을 살고 이 세상은 벌써 삼킨 바 되고 망할 세상인 그 현실에 맞게끔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과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천국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아들됨을 잘 증거하며 사는 저희 모두 우리 예천 장로교회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